네, 예수님을 안녕하세요. 그러면 7월 21일 수요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예수님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다 함께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예수님으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말씀에 앞서서 잠시 먼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일 후 제3일 되는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예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별을 시켜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예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가졌던 이 진정한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좋든 나쁘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항상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굳건한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욕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번영할 것을 그런 어떤 바라는 마음에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높이가 한국 단위로는 약 2m 70cm, 60규빗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1규빗이 이 팔꿈치 끝부터 요 손끝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45cm라고 하는데 그래서 60규빗이나 되는 높이, 60규빗이나 되는 높이, 그러니까는 2m 70에서 뭐 한 3m 정도, 그리고 영어 미국 단위로는 89피트, 89피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비로는 곧 너비로는 2m 70cm, 뭐 3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2m 70cm 정도 되고, 이거는 미국 단위로는 8.9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피트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높고 넓은 그 규모의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그 앞서 3장 1절 이하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것은 이 각 부위별로 그 재질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느부갓네살의 어떻게 보면 자신이 금이라 하니까 금머리로 된 그 우상의 금머리라고 하니까 이 신상을 전체를 다 금으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의 어떻게 보면은 욕심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상을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악기가 이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이제 모든 악기가 다 이제 그 연주가 되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으셨던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죠. 사실 유대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그 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번 주일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에서 우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그 십계명의 1, 2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절대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어느 신에게도 엎드려 절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절하지 않은 것을 잠깐 먼저 앞서서 이제 지금 오늘 14절 이하 그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진짓 그리하였느냐라고 확인하여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 사람들한테 들은 거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에게 들었냐면 그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잃은 거예요. 저기 유다 백성들이 그 왕의 명령을 어겨서 당신이 만든 그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참소한 겁니다. 그들을. 그리고 거기 그 앞에 8절에 보시면은 그 다니엘서 3장 8절에 보시면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을 세우고 이제 모든 악기가 연주되면 절하라 해 그렇게 명령을 한 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참소라는 그 문자적인 뜻은 아시는 대로 이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이 참소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헐뜯고자 남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 죄가 있는 것처럼 덮어 씌워서 꾸며서 이제 윗사람에게 그것을 이제 고하 일러 바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결국 시기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들이 유대 사람들을 시기했던 이유, 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시기했던 이유들은 그 앞에 다니엘서 2장 48절 이하 49절을 보시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이하 49절을 보면 이제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보인 후에 그것이 너무 맞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이제 치하를 하지 않습니까? 상을 줍니다. 그래서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 다니엘을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속국인 거거든요.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들은 포로로 자신들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갈대아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들이 이제 뒤에도 또 언급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참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은 시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시기나 질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처럼 시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잘못을 한 것처럼 뭐 다른 사람에게 고해 바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시기심, 질투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금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표적으로 그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그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사랑해서 낳은 그 첫 아들 라헬을 통해서 둘째 그 외삼촌의 둘째 딸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여인은 둘째 딸 라헬이었죠. 그 라헬을 통해서 난 첫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참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이 그 라헬을 생각하심에 아이를 낳게 될 수 있었을 때 처음으로 낳았던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다른 형제들이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이 그 어떤 그들에게 팔려서 결국은 애굽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7장 9절에 여러 조상이 그러니까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라고 그때 당시의 일을 언급할 때 바로 그 야곱의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한 것이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면은 이처럼 같은 형제라도 그냥 없어지길 바라니까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없애하려고 형제라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더 심하게 되면은 죽음에 내어놓는 거죠. 오늘 말씀들 같이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참소해서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에 불에 던져놓으려고 이렇게 자신들의 시기로 참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남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나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절대로 이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고 결국은 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또한 이 유대인들의 시기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또 장본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7절 이하 18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17절 이하 18절에 이제 빌라도가 이제 저희들이 모였을 때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선택하라.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은 그 전례가 그 당시의 전례가 명절이 되면 한 죄수를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전례를 따라서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빌라도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바로 바라바를 선택하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가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유대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의 말씀을 보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싫어서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것은 남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잠언에서도 뼈에 썩음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시기 질투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말씀이라는 금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그 자신들보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더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참수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탐심으로 욕심으로 만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 같이 이렇게 금신상 크고 거대한 그 신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 우리에게 있는 욕심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도 1월 성신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우상과 같은 그 우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교만이 잘 표현된 것이 이제 오늘 그 15절의 말씀의 끝부분이죠. 15절 말씀의 끝부분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는 이런 참 교만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과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이런 말들이 표현되어지는 말로 표현서 생각 그가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말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그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꿈을 알아맞힌 것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참 모든 신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시인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것은 그것 그 자신의 입으로 말한 사실조차도 그것을 망각하고 아니면 망각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부인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교만한 말을 결국은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뭐 성경에 이제 뭐 그런 비슷한 의미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진짜 딱 이렇게 아주 우리가 읽을 때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말을 한 또 왕이 있었죠. 어떤 왕입니까? 누가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던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행히도 이스라엘 중에 있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전에 광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산헤립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성경 595페이지입니다. 직접 또 눈으로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성경 595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35절까지 읽고 이제 36절에 이하의 말씀은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직접 유대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인데 그래서 그 뒷절을 읽으려고 했던 것이 읽을까 말까 했는데 왜냐면은 그때 상황이 나오니까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제 그의 시종인 랍사게를 보내서 이제 이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랍사게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은 최측근, 왕의 최측근이라는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자신의 최측근인 랍사게를 이제 그 보내서 그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읽으셨던 대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읽으셨던 대로 열국의 신들 중에 아니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우리가 여러 나라를 다 그 우리의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신들도 우리의 일을 어찌할 수 없었다. 우리 건지는 신이 없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수 없다.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이 말은 반대로 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그의 랍사게를 통해서 그의 최측근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교만한 말을 당시 히스기야 왕과 그의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넘기셔서 열왕기하 19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8절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하는 교만한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19장 28절을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꿰고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내 귀에 들렸다. 네가 한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래서 전도서 사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공부할 때 전도서 5장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지도 말라라고도 그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누가 능히 우리한테서 자기들이 강하니까, 자기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제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희를 이렇게까지 교만하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교만한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이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말을 우리는 진짜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5절 37절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넘기셔서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교만한 말씀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사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친히 이루십니다. 35절 그 이루시는 장면이 35절 이하 37절인데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유다 백성들을 싸울 힘이 없죠. 하나님의 그 뭐 진짜로 그 어떻게 보면 앗수르 왕이 산헤립이 조롱을 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약하게 자기보다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그 밤에 그냥 18만 5천 군대를 그냥 쳐서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냥 유다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죠.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된 거예요. 순식간 그 밤 사이에.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뭐 싸움은 끝난 거죠. 그래서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됐는지. 아수르 왕 사내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이제 뭐 패배했으니까 아수르 왕 사내림이 이제 떠나서 거기를 떠나서 니느웨로 간 겁니다. 37절입니다.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자신의 우상의 신인 니스록이라는 그 묘에 경배할 때 아두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사내립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한테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저를 칼로 쳐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밤 사이에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죽이시고 그 아수르 왕도 거기서 그 전쟁의 패함으로 돌아가서 그 니느웨로 돌아가겠는데 거기서 그 자신의 신의 묘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칼로 죽음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넘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도 욥기서 42장 1절 이하 2절에 처음에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욥기서는 42장인데 그 전에는 욥이 회개라는 단어를 하지 않다가 마지막 욥기서 42장에 가서 욥이 회개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욥이 그 회개라는 단어를 하게 됐을 때는 사람들의 말로는 자신들의 친구나 그 젊은 친구의 말로 젊은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에 대하여 조목조목 그냥 그 욥에게 물었을 때 욥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다 듣고 자신이 한 말도 대답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때 자신이 너무나도 작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행하신 일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걸 자기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바로 욥은 정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해드리면서 능력을 인정해드리면서 자기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할 수 있는 인간은 사실은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를 와 견줄 수가 있고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오히려 더 높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인간들은 자신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면, 자신이 좀 크다, 높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마치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인 처럼, 높은 사람인 것처럼, 제일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 앞서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다니엘서 2장 37절 이하 38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이하 38절에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열왕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뭐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놓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신 것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먼저 이 얘기를 꿈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다니엘도 얘기하죠. 내가 당신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보이는 것은 내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 다른 인생의 지혜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라고 다니엘도 겸손히 자기를 낮추잖아요. 왕 앞에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알아맞힌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지혜와 명철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힌 게 아니죠. 모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춰야 됐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이 바벨론의 왕이지만 그러나 자신을 낮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교만한 말을 하게 됐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16절 다시 본문에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그 16절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와, 이분은 완전히 무슨 목숨이 이 사람은 몇 개인가요? 예, 그 왕은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왕과는 또 다르죠. 왜냐면은 그 당시 옛날의 왕은 고대 왕들은 그냥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완전히 그냥 법이었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이 도대체 이런 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 왕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서 그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왕과 그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을 자기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번 주일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내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내 신, 내가 만든 신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구분져서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누구의 예수님이십니까? 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셔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편에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게 이 믿음 때문이 아니죠. 사실은 이 믿음이 이 말을 고백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말 때문에 우리가 더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이 부분에 당연히 표시가 있으시겠죠.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이 그 앞에 있는 믿음보다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주실 거야.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거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데 사실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믿음보다 그 믿음을 주목해서 바라보기보다 그 다음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왜 우리가 주목할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거야. 이 믿음도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믿음보다 그 뒤에 나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믿음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그 전자의 믿음은 우리 앞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야. 이 믿음은 이 믿음 자체도 귀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라는 그 믿음, 앞서 믿음은 그 믿음이라고 봤을 때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설사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설사 지금 당장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이것이 앞서 전자의 믿음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기복신앙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이라는 것이 생겨난 이유는 하나님 외에 유일신인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많은 우상들, 수많은 우상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평안과 자기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잘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도 그 믿음에서도 우리는 자칫 다른 사람들이 우상들이 섬기는 것 같이 기복신앙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러 갈 때가 정말 종종 어떻게 보면 많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은 그 앞에 믿음은 기복신앙의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실 거야.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만 우리가 거기서만 머문다면은 이 믿음은 자칫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그렇게 취급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믿음은 환난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어떤 왜 나에게 기복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환난과 고통과 이런 고난이 나에게는 있지? 이런 믿음을,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믿음인 것이죠. 더 나은 믿음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것에만 국한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환난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고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의심하게 되고 의문을 품게 되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는 정말 진정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구약성경 9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952페이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그랬었죠. 병행한다니까 두 가지가 사람에게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통한 날 그리고 곤고한 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두 가지를 병행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우리 두 가지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에게 항상 형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두 가지를 허락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누가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을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곤고한 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 슬픔에 빠지고 믿음의 침륜에 빠진다면 그리고 의심하고 의문을 갖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좋을 때만 믿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좋을 때만 믿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 이유는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유까지도 설명을 잘 자세하게 해주셨죠. 만약에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있으면 우리는 교만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 잘 될 거니까. 그렇지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가 병행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우리 사람은 어떤 일에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겠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능과 권세가 지혜와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믿게 되니 믿는 사람들은 형통한 날에 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에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신앙이 기복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야 건져내 주실 거야 여기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그런 일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당신과 당신의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진정한 참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8장에 예전에 지금 이 다니엘의 이 상황은 그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포로로 잡혀오는 이 상황을 이전에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조금만 돌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죠. 먼저 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권면하셨는데도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선지자가 바로 하나냐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하나냐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들려주신 자신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했던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잠깐 찾아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9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95페이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095페이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시드기야니까는 남유다왕국 맨 마지막 왕이죠. 그 시드기 왕이 즉위하지 이제 마지막 왕이 이제 즉위한 다음에 곧 4년 5월에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오래지 않은 해 곧 이제 왕이 즉위한 지 4년 5월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포로를 끌려갈 때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남유다왕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첫 번째 2차에 걸쳐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구들을 이제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앞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구들을 하나님이 곧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곧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을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는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니까 이제 우리 염려할 필요 없다. 이 얘기인 거죠. 그 바벨론 왕의 목의 멍에를 꺾으셨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건지셨대. 이제 더 이상 포로로 잡혀가는 일 없어.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대. 그러니까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 말보다 하나냐의 말을 더 믿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듣지 않았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70년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끌려가서 70년이면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의 기간입니다. 성경에서도 강건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70이라는 연애는 짧은 어떻게 생각하면 짧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한 인생으로 보면 70년은 거의 평생과 같거든요. 인생으로 봤을 때, 한 인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나이 50에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뒤면은 내가 그냥 바벨론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시 70년 뒤에 회복해 주셔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거기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하니. 그러니까는 70년이라는 세월을 끌려갔다가 거기서 또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오는 것은 그거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가 있죠. 그런데 선지자 하나냐의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 없이 이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하나냐가 전하는 말을 믿고 그리고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42장 거짓말이 이것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을 하는 내용인데 예레미야 42장 5절 이하 6절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5절 이하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2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이하 6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이하 6절입니다. 1121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참 유다 백성들인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당신의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사실은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다니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자신들이 듣고 싶은 그 하나냐와 같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 무망한 증인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함을 물러나고 청중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하냐를 물러나고 청중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당신을 우리 하나님한테 보내는 이유는 그 이유는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짓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역시 똑같이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견뎌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 동일한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그 예레미야 말을 다 거짓말로 취급을 해버리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선지자 같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같은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렇게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들은 이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듣기에 좋건 좋지 않건 우리는 청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들은 거짓말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사실 실상은 이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그 말씀에 이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이름을 행해야 되는 것이 이전에는 예수 이름으로만 하지 않았는데 그게 어색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고 우리만 하는 것이 그것이 믿기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이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변치 않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왕과 어떻게 보면 왕을 섬기는 그런 환관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채소만 먹고 그들이 양육을 받을 때도 환관의 양육을 받을 때도 바로 채소만 먹은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이때에도 지금 막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를 죽일 거다. 너희를 그 속에 저 속에 넣을 거야 라는 그 위급한 위중한 순간에도 그들은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과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그들에게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는 상황이든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도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복으로 여러 번 기도를 했었던 그 내용 누가복음 22장 41절 이하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이하 43절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을 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그 어느 것 하나 그슬리지 않고 타지 않고 그들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복신앙이 아닌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셨던 이유도 바로 영원무궁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이름이시기에 지혜와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정말 이번 주에도 그 십계명에 대해서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힘입어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으로 감사합니까? 무소불능하신 예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이 그 역사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그 능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마시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정말 우리들도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아, 나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므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고 주님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나 그러나 공고한 날, 힘들고 어려운 날이 닥치게 되면 그 믿음이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의심하는 그런 믿음이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형통한 날에만 기뻐하며 공고한 날에는 슬퍼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형통한 날에나 곤고한 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돌아보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이 세상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하든지 우리들은 그들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갈 뿐입니다라는 그런 탐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예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우리는 예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끝까지 오직 예수로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은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더욱 담대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수고 많으셨습니다.